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노예의 저 장흥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과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간다면 한 10명이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누구와 가겠는가? 그렇게 이제 과제를 주니까 아이는 고모네하고 가까우니까 고모네 식구하고 한 10명이 그렇게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서 나중에 결국 한 사람밖에만 살지 못하는데 그럴 때 누구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구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아이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제일 먼저 이제 고모네 식구들부터 하나씩 버리더랍니다. 고모네 식구들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여러분 조카들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명 자기 식구들 이제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더랍니다. 너 왜 너를 포기했니? 그랬더니 내가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죽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희생시키는가 하면 엄마를 버리더랍니다. 엄마는 왜 버리냐? 그랬더니 엄마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분명히 빠져도 헤쳐나올 엄마는 능력이 된다고. 그 다음에 자기 남동생과 여동생을 버리고 맨 마지막 자기를 남겨놓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했습니다. 왜 아빠를 남겨놨니? 아빠는 소중하잖아요. 왜 소중하니? 아빠는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것이 왜 소중하니?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얘기입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함을 자기 자녀를 통해서 들을 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목회와 또 주일날 말씀 전하는 일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가장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길러가시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과는 다르죠.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어서 훈련시키고 연마하고 깨닫게 해서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테스트 시험이라면 유혹은 넘어뜨려서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이죠. 템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씩 만날 때마다 아,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한 번씩 깨달아지는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겪었겠죠. 근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그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장소를 지정해주고 거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여러분이 가장 귀중, 나보다 더 소중한 바로 그것을 드리라고 할 때에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이삭을 이제 막 제단의 제물로 잡아놓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제 내 중심을 내가 보았다고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끌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의 길들을 바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걸 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되었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저희들에게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삭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제물로 삼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별이 얼마나 많으냐. 저 하늘의 별들이 바로 너로 인하여 너 후손으로 인하여 저렇게 많은 자손이 생길 거다. 그 이삭이 없을 때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겁니다. 아들을 준다 준다 해놓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또 다른 종이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이는 내 씨앗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바로 이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논리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받아들일 만한 조금의 이해가 아브라함에게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데서 주셨던 하나님, 바로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대로 믿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많은 자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신앙이었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부활신앙을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갔던 그 종들에게 이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러 갔다가 우리가 같이 내려올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삭은 죽고 없어지는데 이삭과 함께 같이 내려오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한계로부터 우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에서 이걸 하라 그러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생각 같으면 합리적인 같으면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 건강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하는 일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 집회를 통해서든 그렇게 하시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인생의 길들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느냐? 무리를 걸을 수 없죠, 사람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라 아마 해변가를 걷는데 그것이 물을 걷는 걸로 그렇게 봤을 거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하는 일이 이해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생각이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 가끔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뭘까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속함 받았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분명히 나를 맞이하러 재림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 엉망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속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들, 이 사실들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아니면 내 지식과 상식과 내 경험을 믿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전환점을 이룬 것, 그것은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핍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게 뭘까? 그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 이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라고 시간을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한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명령하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을 따라서 연기하고 미루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이 순종을 계속해서 미루어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는 부엘세바부터 이 모리아산 있는 것까지 걸어가면 3일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이것 해라 그러면 한번 딱 맘먹고 그냥 해버리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 쉽겠냐 이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지금 제물로 죽을 아들이 갑니다. 아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지하고 있었던 과거의 추억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릴 때 겪었던 일들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순간순간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 하는 조건과 이유와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조건과 상황과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순종의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찾아올 때도 순종,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올 때도 순종, 내게 의심이 올 때도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속적인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혹은 일시적으로 순종하라 그랬으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의 지속적인 것이 요청된다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흥회 이후에 가졌던 간절한 40일 작정 예배 계속 드리고 계시냐는 질문 앞에 대답 저 자신 없이 대답한 분도 계시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아마 전에는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서 그 약속한 대로 예배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한 시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봉대 헌금봉 놓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이 어느새 조금 한 주일 지나면서 상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간절히 꿇어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앉아서 소파에 기대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 잊어버렸네 그래서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세월 따라 절박함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 따라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내 스타일, 내 방식의 순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내 방식의 순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 순전한, 온전한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지 않고 해서도 안 될 일을 할 때는 정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룹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에 순종하라 그럴 때 그걸 기쁘게 할 아버지가 있을까요? 서둘러 살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그리고 그 산으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내가 알았기에 그 명령대로 내가 깊은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순종이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순종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주차장에서 때로는 교사로 예배 안내로 할 때 시험이 들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속상할 때도 많고 그럴 땐 피곤합니다. 요즘 뭐 세상에 나가도 감정노동자 이래가지고 어디 가면 꽉 서 있어요. 이 사람은 감동노동자입니다. 뭐 폭언도 하지 말고 뭐 더 성질도 부리지 말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안 냈으면 앞자리 가라면 결코 말 안 듣습니다. 차 이쪽으로 빼라 그래도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런 거 겪으면서 나도 한성질을 하는데 저거 세상 같았으면 내가 가만둔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피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우리 바나바로 섬기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기쁨이 속에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깥의 일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귀한 순종이죠. 귀한 순종.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일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서 나가지 않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을 아주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이삭에게 이미 본을 보여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20세, 30세쯤 되고 이삭이 한 30세 정도가 된다고 할 때 이삭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재물은 없고 재단만 섞고 나무만 싣고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이상할까요? 눈치를 챘을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 해서 뭐 이삭이 순전히 믿었다 할지라도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손발을 묶기 시작합니다. 꽁꽁 묶더니 재단 위에 올리더니 칼로 자기 목에 갖다 댑니다. 여러분, 서른 살 정도 되는 청년이 아버지가 그럴 때 순수하게 따라올 아들이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보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권위 앞에 어떻게 세워진다는 것이 그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이삭이 본 겁니다. 이삭은 아무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 자녀들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온전치 못한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부분적인 순종이요, 나 중심의 순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순종,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 뭘까요?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가고 자원하면서 순종하고 그 순종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 할 때, 전 여기서 깨달은 것이 나만 순종하면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순종함, 자녀가 볼 때 아, 우리 아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아빠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재물의 자리에 올라간 바로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내 기준이 순종이 아니라, 내 기준의 순종이 아니라 환경의 유혹 앞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주께서 바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뿐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온전한 예비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길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장소까지 와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이 장소가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바로 하나님 그곳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갈 수 없는 그 길, 가기도 어려운 길, 고통스러운 그 길, 바로 그 모리아산으로 그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을 잡아놓고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피눈물은 뭘까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 아들이 살아야지.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이어져야지. 이 아들이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죽지 아니하면 결코 이삭을 그 제단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뭘까요? 내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론이 죽고 내 기준이 죽고 내 선택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죽어 그 제물 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죽어서 그 제단 위에 올라온 것,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삭을 올려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든 요소를 이 아브라함이 드린 바로 이 제사, 제단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 믿음, 자기 자신을 죽여 제물, 산제물 삼기, 하나님 명령대로 제단을 삼고 제물을 올려놓고 온전히 태우는 것. 바로 예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미리 아시고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염려와 걱정까지도 미리 아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도 감당해 가시는 그 견고한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한 설교를 참 자주 하시는데 그런데 혹시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좀 당돌한 질문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실 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도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과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차시는 것,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열어가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 한국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달려가기에 염려와 걱정밖에 없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일 때 참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